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록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 전서 제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Christian's life in these last days.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끝난다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ermination 혹은 cessation, conclusion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이 계속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단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일들이 정지가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류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솔로몬은 인생의 종말에 기록하기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인간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동일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오스왈트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80년에서 1936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에 그가 발표한 책 가운데 보면은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책은 The Decline of the West. 독일 말에 보면은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구 문화가 결국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철학은 자기 자신과 그 시대의 표현일 뿐이다. 즉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이 문화와 역사도 수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ere are no eternal truths. Every philosophy is the expression of its own and only its own time. The West had already passed through the creative stage of culture.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은 역사학자들도 문화와 문명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미래학자로서 미국에 알려진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30년 전 1970년대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Future Shock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10년 후인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0년에는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첫째 물결은 주전 8000년 전 농경시대, 둘째 물결은 17, 18세기의 산업혁명시대, 셋째 물결은 20세기의 이 초현대적인 정보의 시대, 지구화의 시대, 혹은 그는 말하기를 슈퍼 인더스트리얼 에이지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어떤 돌출구인 창조적인 다른 방향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실로 허무한 말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삶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기도를 많이 하라. 대단히 간단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야말로 더군다나 더 기도의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정신을 빼앗겨서 희미하게 되고 혼탁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마약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의 생각이 흐려져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포위를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약에 본부와 교통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졌다면 본부에 무전을 쳐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본부에서 말하기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계곡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그 신호를 받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포위가 되어서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천 번이지 1,000번 제사를 지낸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아마 밤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그때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와 부귀까지 겸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필요한 때를 당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오셔서 33년을 지났습니다마는 주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쓰시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과연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약한 세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길을 찾지 못한 문화와 문명은 다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제이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쓴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책의 결론이 길을 찾지 못한 문화와 문명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챌린지가 없는, 뭔가 도전이 없는 문화는 자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엄청난 어려움과 난관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세계적으로 어려운 병이 AIDS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이 말하자면 면역 결핍증 그것이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병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를 당할수록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번역에 보면은 above all, 모든 것 중에 더 해야 할 일은, above all, 모든 것보다도 더 해야 할 일은 love each other deeply,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실패함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식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식어집니다.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것도 식어집니다.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정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늘 교회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이라. 남편은 아내의 부족을 용서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가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도 주인에게 와서 졸라대고 애걸을 하기에 주인이 그러면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종 하나를 만나서 야 이 사람아 빚을 갚아라 제발 며칠 더 얼마 기다려달라고 할 때에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느냐 이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죄의 빚을 가르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이냐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6천 일을 꼬박꼬박 일을 해서 모아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만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한 사람이 약 16만 4천 년 동안 벌어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고 다 주인에게 주어야만 갚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평생 몇 평생 몇 백 평생을 해도 못 갚을 그런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데 일불도 죄값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말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야말로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할 때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던 이놈아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정신 차리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마디도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비겁했는가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정말 용서가 무엇이라는 것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 뼛속까지 깨닫고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에 보면은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a complaint. 불평이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대하여서나 아내를 대하여서나 부모님을 대하여 형제를 대하여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기의 상관을 대하여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불평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Each one should use whatever the gift he has received to serve others faithfully, administering God's grace.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과 주일부터 우리 은사 개발 훈련이 시작되는데 4주간 훈련입니다. 이 네트워크 미니스트리 공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각각 특별한 은사들을,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매니저, 지배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을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계산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에 대한 계산이 있는데, 한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은 또 다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망하는 사업을 보면은 다 사람 잘못 두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회장이나 사장이 자기가 일을 다 못하니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는데, 일을 맡겨놓았는데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고 다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장과 사장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매니저, 지배인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에 그때부터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3년 동안 땅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주님은 정말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받은 은사대로 정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 회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사명 때문에 그 회사가 성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하는데 4시간은 놀고 4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에 그 4시간 놀아봤자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놀았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심만 괴롭게 되고 생각만 나쁘게 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건강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잘 관리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도록 하라. 11절에 보면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때를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충성 때에 봉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